제가 왔다 갔다는 안 하는데요. 주일날은 주일날은 제가 딱 서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련회나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얼굴도 보고. 그래서 뒤에 제가 얼굴 잘 안 못 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지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정하겠습니다. 고정해서 이쪽. 근데 이렇게 와서 보면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첫 시간 때입니다. 첫 시간 때 제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진행하는 것도 이렇게 익숙지 않다가 조금 이제 저 사람의 표현이 뭘 말하는 건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조금 알만 하면은 이제 집에 내려가는 겁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와서 이제 제가 수년 전부터 이렇게 뵙기도 하고 또 교제했던 분이 있어서 저에겐 편하게 왔다가 갑니다. 가고 여기 보니까 이 접대를 참 잘하시네요. 제가 아까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남포교회는 같은 우리 형제교회인데 접대를 보통 같지가 않아 했더니 아니 남수교회도 잘하지 않냐고 해서 아 잘하는데 남포교회는 훨씬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와서 잘 쉬고 또 이렇게 우리 형제 식구들 같이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제가 다른 거 할래 했다가 그냥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하고 제가 되는 것만큼만 사실은 이제 한 시간 하려게 되면은 한 주제에 한 여섯 일곱 시간 해야 되는데 앞부분 두 개도 막 이거 치고 저를 치고 그냥 막 치다가 그냥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이렇게 휙 지나갔는데 이 시간도 어떤 한번 제가 빨리 진행하면서 칠끈 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갖는 모든 부담감은 사실은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 보게 되면은 사실 내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중보해 주시고 또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 했던 그런 일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간 후에 우리들 안에 갖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 또 보고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이 서점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뭐 아파트 전도법, 뭐 주부 전도법, 뭐 여러 가지 사실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이 처음 시작했던, 그래서 전도 누구든지 저희 교회의 하나의 일원으로 멤버로 들어온다면은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고 저희 교회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개를 필수해야 되는, 하나는 전폭, 하나는 피스메이커, 하나는 영성회복학교.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영성회복학교는 30주입니다. 30주니까요. 이게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월, 화.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나도 좀 이렇게 좀 지도층에서 내 삶을 또 나누고 또 장로로서의 섬기고 싶지만 야 이거 30주 낸다는 게 사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그중에는 7박 8일 전도여행을 가야 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배웁니다. 전폭도 하기도 하고 또 사형리도 하고.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않았다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원칙을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요. 서기관이었지만 그들 안에 항상 모든 것에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이것은 율법이 되는 거고요. 옳은 것에서 생명이 포함되면 이것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것만 말하는. 문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빠져있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딱딱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줬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 내가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옳은 것만 지적한다면 나는 또 하나의 현대판 바리새인적인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아니겠는가 또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 두 가지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아버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지만 세 번째 부분은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다른 거 말고 한 절만 보겠습니다.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앞에 부분들을 제가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앗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앞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비유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자기가 똑똑하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융퇴성이 없는, 미리 나에게 돌아올 것을 분깃을 준다면은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나는 항상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더 똑똑하다는 생각이 이 둘째 아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오.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거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 문제였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나안은 이미 왕권 정치가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런 제도가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삶이 윤택하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결국 그 내용 안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냐는 그분을 거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거였지만 사무엘에게 허락하시지는. 또 하나 말라기에서 마지막 보게 되면요, 이혼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혼은 금하셨지만 인간이 그렇게 함으로 허락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발람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마치 메뚜기가 쓸그듯이 씹고 지나가는 것을 발락이 보고 두려움으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저들을 저주하시오. 그때 발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혜가 있는 사람, 좀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다가와서 보니까 발람이 뭐라냐면은 기다리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물어보고 내가 오리다. 이미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마시오. 하지만 이미 발람 안에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것 앞에 이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뇌물로 인해서 으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발람의 길이었다고 유다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발람이 끊임없이 마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세 번입니다. 하나님은 금하셨지만 인간의 그름으로 허락해 주셨던 한 부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분깃을 줬어요. 문제는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은 받았지만 뭘 잃어버렸냐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둘째 아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이 아이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그것만 생각해서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던, 더 이상 아버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 제가 토레 신부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신부님,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토레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D.L. 무디와 함께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성령을. 그랬더니 토레 신부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형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은사가 나타나고 막 드러난 것도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자기에게 말한다면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라면, 그러하다면 구하시오,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분별하고 막 누가 보여주고, 이것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매일매일 그분 안에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예.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로 풀이했습니다.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원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분함, 하나는 성령의 충만. 이건 일시적인 것, 이건 사역적이고, 충분은요 진액과 같습니다. 나무의 진액, 이것은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 그런데 우리의 성경 번역은 다 하나로 돼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런데 원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하나는 성령의 충분함,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끊임없이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먹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인 것처럼, 열매는 단시간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은사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수시로 수시로 구해야 되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 내 사역과 은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월화 제가 하고 있는 영성 회복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영성 회복 가서 간사 모임이나 학교를 진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로 주신 하나님의 힘을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그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죠. 곧 끝나고 제가 이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차 동안에 뭘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세 번 강의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다면 이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거 끝나면은 또 다른 사람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런데 이게 성령의 충분은 그분에 붙어 있는 삶.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무의 진액이 충족해야 이것이 성령의 충분한, 이건 우리는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 아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결국 그의 삶에 결국은 쥐염연매를 먹는 마치 돼지 우리에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 이미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 인생으로 이 아들은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억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결국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올 때는 이 모든 것에 제공했던 것은 친구도 아니었고요. 사회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자기 이기적인 이런 생각이 철저하게 하나 앞에 깨어진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에 달라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멸시치 않냐는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께서 멸시치 않았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 안에는 이 문제 앞에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것인가 비로소 그가 광야와 같은 수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 아버지가 무엇인가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둘째 아들이 깨달았을 때 그 안에 깨어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집에 부유한 것,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것.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20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기 보이세요?
국률이 여기는 첫 번째 눈이 있었습니다. 자, 20절을 보니까 아들이 걸음을 움직이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금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처지를 볼 수 있고요. 형편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들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접근하고 다른 사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종종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오. 주 예수의 마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는 것이 주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본다면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는 처음 나갈 때와 돌아왔을 때 아들의 처지가 180도로 달라진 처지를 바라본 게 아니고요. 내 아들을 봤다. 내 아들을 봤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적인 전략의 원칙 원력을 배우는 거 참 좋습니다.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잘 아는 사건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한 한 여인이 예수 앞에 꿇려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 가늠한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 발 앞에 꿇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율법을 쭉 낭독합니다. 이 여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은 이 예수란 이 한 사람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땅에 글을 쓰시고 다시 묻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을 바라볼 때 마치 바리새인인 것처럼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이러한 처지로 본다면 절대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이 현장에 가늠한 이 여인은 어떤 눈으로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으로. 긍휼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 말씀하시고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정리해 줍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시오. 예수님의 성품은 한 면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도 있었고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기차 레일이 가는 것처럼 은혜로 진리로 함께 두 부분을 함께 날카롭게 잡아주고 있는 예수의 삶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옳은 것만 이야기하는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제가 언제 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낫게 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다면은 지금 그 사람은 나보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훨씬 더 포악적인 또 그 내면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도 그 사람을 낫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가 나됨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이라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그만큼 은혜 받았다면은 당신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잘할 것이라는 이러한 모습 본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 15장 잡아놓으시고요. 디도서 말씀 한 군데 좀 보고 싶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요. 양육하시는 내면 안에는 우리 안에 경건치 아니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정욕된 것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키겠다고.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했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서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내가 안에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시키는 것처럼 내가 나됨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다면은 내가 그분의 은총을 받은 것만큼 그 사람 지금은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다면 나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바리새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나보다도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앞으로 가려고 그러네. 사역을 하려고 하시면요 사역 전에 먼저 가졌던 품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쨌든 예수님이 오병기어 이적이나 수많은 병자를 고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기 전에 먼저 보셨던 품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떡과 생선을 축사하셨다. 지나가는 예수를 붙잡아 놓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랬 때 보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보다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을 품는 것이 사역보다 훨씬 더 선행됨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엄청난 그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하셨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다. 일보다도 먼저 따라오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민망히 여기는 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우리 그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눈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있어서 측은히 여기시다. 둘째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인자심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간다? 회개께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사역할 때 조그만 이런 한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이 청빙을 두고 올 때까지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일날만 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섬기다가 나중에 금요일까지 해달라.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을 가서 섬겼습니다. 자, 6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담임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1년을 제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세 번 나가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돼도 담임을 찾질 않아요. 그 어느 날 거기 수석 장로님이 만나자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준비가요? 당신이 그 사역을 놓고 성교단에서 놓고 우리 교회로 온다면 교회가 당신을 우리가 받아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제가 딱 만 2년 되는 날 다 놓고 하와이로 이렇게 그냥 가버린 그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전 부르심이 그 교회 담임이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전 선교단체로 왔기 때문에 선교단체의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제가 한 6개월, 한 7개월 이렇게 갈 무렵에 제 눈에 들어왔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 아이는 볼 때마다 화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항상 입이 나와 있고 화가 나와 있는 이 아들에. 그리고 예배당에도 들어오지 않고요. 항상 밖에를 이렇게 거니는 그런 형제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짐에서 놀 때도 농구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아이들을 막 폭행하고 욕하고 아주 이 심한 욕을 하는 이런 형제예요. 저 형제가 무슨 연고로 그 내면 안에 저렇게 화가 나 있나. 너무너무 이제 궁금했는데 그 집에 이제 어머니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 집사님을 이제 차가 안 되니까 제가 집사님 모시고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를 가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괜찮은다면, 왜냐면은 이민교회는 어떻게 왔느냐, 가족이냐, 직업을 별로 이렇게 묻지 말아야만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살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아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괜찮다면은 집사님의 집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듣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약사 출신이에요. 소흥동에서 약국을 하다가 일찍 투자이민으로 뉴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집 아이가 꼬마가 둘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교회가 장로가 됐고요. 법 없이도 살 만큼 인자하고 유학생들이나 참 어렵다 그러면은 캐니 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픽업하고 집 구해주고 잠깐 굳은 일을 다 해주는 의료 선교도 함께 참여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또 덕망스러웠던 이런 장로님이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모습 앞에 큰아들이 삐뚤어지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덕망성인 그렇게 받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냐고. 그때부터 삐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친구가 뭐냐면 미국 풋볼 선수가 됐습니다. 키가 작아도요 몸이 좋아서 이 띵띵이가 제일 빠른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1학년 때 거의 12학년 간 무렵에 좋은 대학에서 장학생을 다 받기로 너무너무 잘하니까 공 잡았다면 얘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달리기도 좋고 몸도 좋고 키는 작았지만 그렇게 하다가 12학년 올라와서 마지막 경기 때 상대방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수비가 태클이 돌았는데 12학년 흑인 그러면요 제법 커요. 12학년 이 그 흑인 아이들은 체격 큰 애들은 수비하는 애들은 몸이 보통 큰 것 크지 않습니다. 얘가 공을 들고 뛰는데 수비가 이쪽에서 하나 태클이 들어왔고 이쪽에 태클이 들어왔는데 이쪽에는 양쪽으로 큰 애들이 태클 때문에 뼈가 튀었어요. 튀어서 이 뼈가 다 상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했더니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그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마치 지네가 기어간 것처럼 이렇게 큰 대수술을 했는데 이걸 뭘 박았어요. 이 친구가 더 삐뚤어진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거 꽃을 못 보냐고 이런 마음으로 막 하나 옆에 주먹을 쥐는 자기는 모든 스포츠가 다 거기서 자기 승패를 걸었던 친구예요. 그것도 12학년 때 학교 졸업하지 않고 그만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밑에 동생 아이가 공부를 하니까 집은 꾸려야 되니까 맨하탄에서 일본 관광객을 위한 콜택시를 하는 거예요. 마약 손대죠.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죠. 학교 12학년 남겨놓고 끝나버렸죠. 교회당 오긴 오는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두르지 못하라고. 아버지가 교회를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쓴뿌리가 있는 거죠. 쓴뿌리는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러움을 오염시키는 것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있고 모든 자기 인생의 삶은 전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다리를 접고 절고 다녀요. 그 소식을 잘 다 들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 친구들하고 스물 몇 명이 제가 아는 후배하는 자매가 싱글 자매가 시베리아에 사역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리서치하느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팀을 스물 몇 명을 이제 만들고 또 하나는 캐나다에 있는 세 명 여자 전도사 둘 싱글 형제 하나는 조준모라고 지금 이제 한동대 이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성가가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이제 옛날 걸 불러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보니까 저 아주 70년대 복음성가를 부르길래, 남포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수용하기가 어렵나 보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김경자 권사님은 그런데 어떻게 막 손뼉치고 춤추는 거 어떻게 했을까? 막 제 안에 그걸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우리 박 권사님이나 몇 가지 사람이 생각했어요. 와, 내가 그래 이렇게 알았으면은 그때 우리 예배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몰랐으니까 했어요. 근데 잘하셨거든요. 와서 보니까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서 이거 아주 저 뒤에 흘러간 아주 옛날 최계라가 불렀던 이런 같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5시간 더 올라갔어요. 거기서 헬기로 30분만 더 들어가면요 북극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그때 이제 배가 현상이에요. 그때 제가 가면서 이 한 친구의 프리티켓이 하나 나왔는데 이 친구를 붙잡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친구를 제 마음에 품었죠. 하나님 기회가 된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언제까지 섬길지 알 수 없지만 이 한 친구를 주님 제 안에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말 안 했습니다. 품고 하다가 그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이 시베리아 쪽으로 우리가 올라가는데 아들 데려갈 수 있겠냐고. 얘가 갈 수만 있다면 전 100번이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샘인데 샘 가겠느냐 했더니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팀으로 조인했죠. 근데 들어와 봐야 겉도는 거예요. 전혀 못 들어오고 예배도 못 들어오고 기도 시간도 못 들어오고 뭐 말씀 보는 시간도 못 들어오고 잠깐 겉돌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냐는 끝까지 저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품고 싶습니다. 한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배우는 거죠, 제가 하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백야 현상이고 여름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강이 그때 얼음이 녹았는데요. 배가 한번 그 강을 타고 내려가면 7일간 가는 강줄기예요. 시뻘건 이 뻘물 같은 고개 얼음이 거짓말 안 해서 웬만한 큰 덩어리가 둥둥둥 떠가는. 그런데 배를 타고 쭉 내려가다가 한 17시간, 18시간 내려가서 조금만 더 쓰길래 첫째 고기가 어떤 사람이 사는가 리서치하느라고 우리가 짐을 다 꾸려서 조금만 배를 타고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2차 대전 때 있는 그 패잔병단, 독일 3세대가 거기서 다 살고 있었습니다. 다 거의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3대째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학교에 들어가서 자리를 풀고 이게 24시간이 환하니까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타월, 종이, 유리창에 다 붙여도 이게 환하니까요. 졸리긴 졸리는데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어쨌든 이렇게 회의하다가 밖에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어떤 문화권인가 쭉 그냥 리서치라는 이런 작업하는 이런 시간 속에 한 며칠 지나서 축구 좀 더 가자 우리. 나갔습니다. 두 명씩 짝을 줘서 이렇게. 갔더니 젊은 사람들은 다 모스크바로 돈을 벌러 가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와 할머니와 노인네밖에 없어요. 근데 겨울이 얼마나 길고 추웠던지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코가 다 딸기 코같이 빨개요. 그 보드카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보드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밖에 이 재래식 화장실인데요. 계단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가 다 터졌어요. 거기에 개가 조그만 송아지만한 개들이에요. 털이 긴 것들이 똥이 떨어지게 되면요. 얼른 주워 먹어요. 그리고 이 강이 풀리니까요. 조금만 넣으면 고기가, 민물고기가 이만한 게 올라오는데 내장 빼버리고요. 고기들 땅만 한 30cm 빼면 전부 다 얼음입니다. 그게 곧바로 냉동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대구 같은 거 잡으면은 아감이 이렇게 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껴서 지붕에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말리고 있더라고요. 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이 형제가 한 집을 방문했는데요. 할아버지 나온 거예요. 영어도 안 통하고, 그날 말도 안 되고.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이 아이 안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데 이런 사람이 사느냐고. 이런 사람이 사느냐고. 근데 전하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이 친구가 끌어안고 그냥 울었답니다. 우는데 위에서 부으시는 아버지 마음. 부으시는 아버지 마음. 이 친구가 딱 끌어안았는데, 하나님의 이 친구 안에 그냥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은 거예요. 노인네와 이 친구가 끌어안고 우는데요.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한참 울다가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 정유식께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축구전도 제일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부었다는, 이렇게 퍼부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과 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그 마음을 이 친구에게 흘러가게 한 거예요. 그때 배웠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것처럼 영혼의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측근히 여긴 마음이 부으셔서. 그 저는 이제 먼저 와야만 한 상황 속에 떠나겠다고 해서 이전에 고 있는 헬기를 불렀습니다. 헬기를 불러 타고 오니까 저는 안 떠납니다. 저는 이 시베리아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빼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저는 먼저 뉴욕으로 들어왔고 나중에 친구는 뉴욕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친구가 결정을 합니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학교 공부하지 못한 12학년을 마치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공부하고 제가 뉴욕을 떠나간 후에 들었던 말은 폴란드로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가정을 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와서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무엇이 사람을 회개시키는지 아시겠어요?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요.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선교단체의 일을 마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회로 들어왔을 때 저에게 제일 많이 영향해줬던 두 분, 한 분은 예수원에 계셨던 대천도 신부님. 그 집을 자주 올라가다 보면은 흑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더라고요. 여자아이인데 70년대 입양해서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황제의 그 아주 꼴짝이 70년대는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기차와 모든 교통편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눈이 많은 그곳에 토레 신부님의 막내 딸과 함께 그 강원도 꼴짝의 시골 학교에 초등학교로 보내고 있는, 머리가 꼬불꼬불한 얼굴이 까만 자매가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뉴욕에서 살갈 때 걔가 펜실바니아 왔다가 자주 저희 뉴욕으로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 안에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은 까만데 속은 한국 문화예요. 친구 없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이 친구가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예수인의 불도 지르기도 하고 결국 구마를 통해서 안에 어둠을 내어 쫓고 자매가 건강해 됐는데 지금은요, 신부님 돌아가시고 옆에 제인 사모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이 자매예요. 옌 씨라고. 자주 이 제인 사모님이 나타날 때 옆에 수종되는 사람, 입양했던 아이예요.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오대원 목사님, 로스 목사님. 그 집에 제가 78년도부터 공동생활을 쭉 보면서 그 집은 셋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처음에 61년도 한국에 올 때는 비행기 없어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비행기 노선이 생겨서 미국 들어갈 때 홀트를 통해서 입양한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상당히 싼 값에 갈 수 있어서 그때부터 입양한 아이를 데려갔던 것이 만만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가지려고 했을 때 애기가 생기지 않고 홀트에서도 안 데려가는 아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세 명을 입양해서 우리가 함께 키우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가정을 주시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면 하나님 저도 이런 아이들을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부모를 만들어 이렇게 울타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해서 미국의 10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와서 NGO를 2년 맡고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자비랑입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내고 생활해야 하는 이런 자비랑이에요. 봉급이 없는.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인컴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보고 입양하자 했더니 노. 그 때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입양기관을 찾아오니까 입양기관에서는 네 살 되면은 아이를 거의 데려가지 않고 그때는 다 3살, 4살 때는 고아원으로 보내는 때가 또래예요. 그래서 고아원 보내기 전에 그런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겠다. 찾아갔느니 총부랑 만나는 중에 7개월 된 꼬마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집사람이 이렇게 야구르트에다가 이렇게 젖을 물려서 먹여보고 그 다음에 저를 보고 오케이.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꼬마아이가 7개월 된 꼬마가 저희 집에 들어와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나서 제일 주님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저는 많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꽝 없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내 안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구나. 제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많이 배웠다고 했고요. 많이 갔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결국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이 아이를 보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 꼬마가 잘 컸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집사람이 여보 나 위탁모 하고 싶어. 저희 집사람이 56이거든요. 폐경기 끝났고 갱년기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여보 위탁모는 하다 보면은 키우다가 입양자가 나타나면 더 어렵대.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안 돼보다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좀 집사람에게 돌려주려고 그랬더니 여보 그러면 나 키울까? 가능해? 당신이 허락해주면 당신이 나에게 못되게 한 거 다 덮어줄 테니까 아 입양하자고 이번에는 우리 따라하자고 기집애 하자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한편 내 마음에는 아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어 이렇게 그거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갔더니 아,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두 주 된 꼬마를 저희 집 와서 지금 두 달 됐습니다. 그거 보면서 만약에 첫 번째 우리 셋째 아이가 그런 내가 한 앞에 내가 배우는 시간이 없었다면은 그때 제가 다 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근데 이쯤이 꼬마 대하는 거 보면요. 방을 따로 씁니다. 이렇게. 방을 따로 쓰는데 꼬마가 두 시간 되면요. 얼마나 빼래빼래 구는지 몰라 배고프다고. 제가 셋째 키울 때는요. 제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새벽 유도 가게 되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맡겼어요. 집사람. 당신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요. 새벽 1시에 울어도 2시에 울어도 벌떡 일어나서 제가 갑니다. 집사람이 여보 뭐 새벽 예배 해야 되나. 자. 그래도 잊고 싶어요. 그 꼬마 보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불평스름이 없고요. 요즘 여름 되니까 옷도 자주 갈아야 되지만 여기에 트름을 하게 되면 요즘 냄새가 나가지고 두 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품으셨는가. 특별히 저는 4살에 3살, 4살 고 무렵에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져 있는 성품이 강했습니다, 아주. 특별히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 중학교가 추첨되기 전이라 마지막 좋은 학교가, 다섯 학교가 마지막 없어지는 시험 볼 때였습니다. 그 중학교 들어가면요, 고등학교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마지막 그 기회에 초등학교 여기서 시험 보는데, 체육에서 딸 수가 없어요, 점수를. 지금 많은 이 장애에 대해서 많이 정부가 다른 각도로 많이 있게 배려하는데 그전에는 수치스럽게 하겠다. 그런 교복에 그런 빠찌를 달고 있는 그런 아이에게 되면요. 별로 써 그렇게 탐탐하게 여기지 않은 같은 점수 중에서도 세워줄 수 있는. 도전했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자 명단을 앞에서도 훑었어요.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없어요. 중학교 2차 치고 어디서부터 점수 훑었는지 아시겠어요? 뒤에서부터 훑었어요. 제가 삐뚤어져 있죠, 많이.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아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내 삶 속에 있어서 내 안에 삐뚤어져 있는 아주 공격적이고 그 부분만큼은 내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좀 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은 측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시 세 번째,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발이 있습니다. 20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아버지. 달려가고 있는 아버지. 종종 우리는요, 보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길로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책잡으려고, 또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이 말 앞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날아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 근데 여기서 세 분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세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달랐지만 똑같은 게 있었어요. 다 보았어요. 제사장도 보았고 레인도 보았지만 다른 길로 갔다고. 다만 사마리아 사람만 보고 앞으로 달려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저는 이제 뉴욕 이쪽 퀸즈 쪽에 살고 있고 그분은 뉴저지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처음에 만나서 밥을 먹고 집에 가서 커피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조지 원시턴 넘어서 이제 뉴저지로 빠졌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동구 커피 하겠냐고. 예.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뛰어가서 전화기에다 뭘 딱 누르니까요. 저는 처음 봤대, 그때요. 앤서리 머신에 대해서. 전화기에 녹음되어 있는 거. 저는 못 봤거든요. 가자마자 그걸 딱 누르고 부엌 가서 물에다가 커피를 하는데 조금 있으니 막 따라 하더니,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 왔는데 저 급합니다. 연락 주세요. 탁탁. 또 목사님 저 누군데 탁탁. 그 보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요, 앞에 전화기에 그 소리 나는, 전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자, 그 다음에 커피를 끓여온 분이 고르는 거예요. 다 여기서 녹음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연락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했던 분이에요.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때 내가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픽업해서 관계를 갖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끼어들어왔던 한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혈류병.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식탁에서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끼지 않고 오히려 버려져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어려워했지,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는 우리가 먹는 그 자리에 깨끗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 자리에 앉아, 너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앉아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친구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던 그분.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로 되기로 결정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다른 사람을 발을 씻기는 종의 형체로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그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은 거죠. 율법학자는 싫은 거죠. 자기네들과 함께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분은 그렇지 않냐는, 그분의 친구로 오신 그분.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을 때, 앤세머신 켰을 때 누굴 찾았겠는가? 저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구제의 대상은 네가 베풀 때 갚을 수 없는, 대갚을 수 없는 것이 네가 베풀어야 구제의 대상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면 돌아올 것을 알고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구제 대상이라고, 내가 베풀 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 예수님 그 사람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친구입니까 했을 때 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레인도 봤고 제사장도 봤는데 보자마자 다른 길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자, 엔셀 머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뭐가 있어요? 모빌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요즘 거기에 전화번호 다 뜨잖아요. 묻고 싶습니다. 전화번호 떴을 때 나는 구별해서 골라서 연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다가가는지.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까지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도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디요? 팔짱도 끼고. 오늘 성경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서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 그림 그려보실 수 있어요?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 저는 초등학교 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건축업을 하다가 사라와 태풍 때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다음에 또 날아가서 결국 우리 집은 빨간 딱지로 인해서 아버지는 서울로 도망가시고 둘째 형님은 학교를 휴학하고 쉬고 이 새마을 사업 같은 거죠. 이렇게 이학가에 땅을 파서 쌀 표로 주면은 쌀 먹지 않고 밀가루를 표로 바꿔서 밀가루로 국수 해 먹었습니다. 그 내 위에 셋째 형님은 칼국수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거예요. 밀가루 반죽하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돈도 아니었고요. 좋은 쌀밥이 아니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저한테는. 내 삶에 대한 실망함이 있고, 내 안에 비어져 있는 부분들을 채워줘야 할 부분에 항상 내 곁에 없는 아버지. 많은 것을 놀리는 이러한 삶 속에 사회가 그렇게 공평하게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그래도 내 곁에 서서 내가 용기가 필요한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돈 아니었고요. 그 아버지가 저에겐 절실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 마음이에요. 나를 측은히 올 뿐만 아니라 팔짱 끼고 기다리지 않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아버지. 네 번째, 하나님은 긍휼의 팔이 있습니다. 달려온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목을 끌어안았다고. 이 아버지는 자기 삶 전체가 대제랑 함께 있었던 이러한 삶, 세상에 수많은 버려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삶을 살았던 윤리적으로 냄새나고 도덕적으로 냄새나는 이 아들을 향하여 얘야 좀 씻고 오느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 냄새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종종 우리 부모들 안에는 조건부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애도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비유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동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동네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겠죠. 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난 네가 내 아들인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부끄럽게 여겨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는 죄로 인해서 정죄감도 들 수도 있고, 여하튼 마음이 무거운 이 아들을 향하여 팔짱을 끼고 기다리지 않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냄새나는 이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입니다. 주위의 사람, 온 동네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것이 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의 어떤 개성과 비슷한 사람만, 최소한 이 사람 정도는 되어야만 내가 끌어안는다고? 아니요. 예수님의 손은, 아버지의 손은 넓었어요. 온 열방을 끌어안을 만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입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아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아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도 아시오. 맞아요? 길이 높으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선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요한복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이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얼굴이 까맣든 얼굴이 하얗든 저같이 핸디캡이 있든 건강하든 소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안에는 제외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이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내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은 이만큼 깁니다. 온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할 거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보았던 책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중국의 그 천안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정치범으로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매일매일 불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홀로 독방에 있는 이 고문을 하는 그 뒤에 안에는 너 뒤에 누가 너를 조정하는가 그걸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은 제일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홀로 독방에 있고요. 매일매일 밤마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혹독하게 거의 반 죽다시피 하고 또 가면은 또 내일 데려가고 또 하고 그 사람이 삶의 소망이야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내가 고문 당할 바에 내가 죽어야겠다. 스스로 자살을 결정하고 다음날 죽기로 마음을 딱 결정하고 마지막 밖에 한번 밖을 쳐다보고 공기를 한번 마셔가지고 야지막한 고기에 항해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들으실 때 그 눈에 연이 들어왔습니다. 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연은 익숙한 연이에요. 그 연은 자기가 이 정치범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만든 연을 아버지의 형편과 상황을 알지 못한 이 밖에 있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그쪽, 아버지가 잡혀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아침과 저녁으로 아버지가 만드는 연으로 연을 날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 나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올 때까지 난 소망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자살하려 했던 것을 꺾어댑니다. 소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아니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부터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소망을 주 예수께 둘 것이다. 모든 열방이. 그러면서 모든 열방이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성품은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절대로 포기하고 싶은 분은 낙심했다, 나 너 때문에 실망했다 없어요.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가지신 아버지. 이 아들은 아침과 저녁에 아버지, 나 아버지 기다리고 있어. 소망이 자살하는 생명을 스스로 포기해본 사람을 일어나겠던 것처럼 부탁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 혹시 그 놓치고 싶은, 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 들 때 아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고 이전에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는 소망과 믿음이 생기지만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 바라보는 거 아니고요. 그 위에 좌정하신 그분 예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소망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극복할 수 있지만 문제를 직결하게 되면 문제를 보면 절대로 소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업으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끊임없이 그들은 광야를 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외치고 그럴 때마다 아 옛날에 더 좋다고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모세가 외치는 것은 바라보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하셨는지. 이것이 낙심한 사람, 갈등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 어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낙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반복적으로 말하겠는데 낙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근물은 낙심입니다. 우리 안에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요 절대로 그 안에 충성스러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생기지 않고 항상 무리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거꾸리뜸을 당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반복적으로 낙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큰아이 27살 먹은 큰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제 내일 삶을 낙심시켰던 것은 차라리 내가 캉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배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사춘기 넘어가면서 어릴 때 살았다가 중학교 때 상고 나왔거든요. 아빠 나 너 머리 물들이면 안 돼? 안 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안 돼 했는데 어느 날 노랗게 물들이고 왔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 나오겠대요. 일부 예배는 왜 안 치시죠? 잠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제 야단을 만질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일부 예배입니다. 일주일 후에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왔어요. 일주일 후에 머리 빡빡 밀고 왔어요. 저는 고신축 출신입니다. 청바지 입었는데요. 사과 팬티가 여기 와 있고요. 바지는 여기 걸렸어요. 주머니는 여기 있어요. 진짜 얘가 컹그러면 뱃속 넣고 싶어요. 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진짜 포기하고 싶은 내 인생의 삶 속에 막 뒤흔드는 하나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죽으려고 자살까지 했거든요.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것 속에 약을 60개 먹고 근데 하나님은 그 소망은 즐겨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 마음의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나를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소망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부탁하고 싶습니다. 가져가네. 혹시 풍선에 끈을 내놓고 싶을 때도 아니요. 나를 후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둘인데요. 물리치시는 손과 붙잡아주시는 손이 있어요.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후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상한 마음을 드린다면 소망의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꺾였는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보았던 책 내용에는 두 청년, 건강한 청년이 자식, 부모가 없어요. 둘이 아르바이트로 학비도 벌고요. 생활비 버는 두 형제가 봄하고 여름에는 다른 사람의 잔디를 깎으면서 돈을 벌어서 학비도 내고 생활비를 했던 친구가 겨울만 되면은 눈을 치워줘서 그 돈으로 생활하는 친구입니다. 하루는 동부 쪽에 눈이 1m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기계로 눈을 쓸어주고 날리는 이 일을 하러 돈을 벌러 나가는데 이 집에서 하고 옆집에 갔더니 옆집에 큰 마당에 반이나 이렇게 눈을 쓸고 한 사람이 저기에서 빗자루를 들고 숨을 헐뜨기는 앉아있는 아저씨를 본 거예요. 그 이 청년이 가서 아저씨 저에게 20불만 주면요 마지막 눈 다 쓸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아저씨가 청년 보고 젊은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냐 했더니 예 아저씨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일거리를 얻어쓴 곳은요 전혀 손대지 아니한 곳 아니고요 손댔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쳤다고 했을 때 그때 거기 가서 내가 100번 말하면 100번 다 일거리는 거기서 내가 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 손 안 대는 거 탓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다가 참다가 인내로 가다가 아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땐 딱 치면요 놔버리는 거죠. 부탁합니다. 혹시 내가 이미 지쳤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는 것과 포기는 달라요. 지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식들, 남편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포기 안 했다면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해 본 적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음부까지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에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사망 문제였습니다. 사망. 사망을 이기셔야만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고. 그는 철저하게 다른 뭐 신신하자 말은 졸두인 거 아니고요. 그는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음부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사망을 이기신 이만큼 사랑의 깊이가 있고요.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의 지금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 될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조금만 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20절 마지막 그는 긍휼의 입이 있었습니다. 입 맞추는 아버지. 여기서 입 맞춘다는 이 의미는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는 하겠지만 절대로 이 일은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용서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 죄를 기억지도 않냐시고요. 동이 서에서 먹는 것처럼 옮기시고 깊은 바다에 넣으시고 등지로 던지셨다고. 또 입 맞춘다는 이 의미 안에는 용서뿐만 아니라 집으로 오는 것에 대한 환영함이 입맞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웰컴, 환영하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것을 끝나자마자 큰 축제를 벌이죠. 그렇죠? 가락지도 끼우고요. 창기로 인해서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다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키는 것은 너에게 다시 자유가 있는 거야. 아들로서 자유가 있는. 너는 큰일이었으니까 한 짝만 신어. 아니야. 그런 아버지 아니죠. 한 짝 신기는 아버지 아니고요. 너에게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자유함이 있는 거야. 옷을 입히시는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큰아들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비유를 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충성스러웠습니다. 동생과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고요. 창기와가 있지 않냐고 아버지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은 뭘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옳은 것은 갖고 있었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던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안타까움이 하나가 있다면요. 교회에 자폐아들이 많아요. 자폐아들. 자폐아들의 증세 뭔지 아시겠어요? 봐요. 듣습니다. 먹어요. 하지만 내 안에 경험된 흥분됨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는. 이게 한국교회의 요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요. 은혜도 받고요. 울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가서 자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나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을 침묵. 영적인 자폐아들. 안타까워요. 70년대 손가락질 했지만요. 강남 터미널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외칩니다. 버스 타도요. 외쳐요. 제 친구는 나보고 야 버스 타도 외칠 테니까 나 기도해달라고. 그 제일 뒤에 앉았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해놓고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다음 버스는 내렸어요. 아마 안 생각나더래요. 자기는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내릴 때까지 얼마나 긴지 너무너무 창피했다고. 그래도 또 도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이런 지하실로, 교실로. 외친 사람 없고요. 다 교실에 공부 배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찾으신 사람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는 찾으러 가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은 원리 원칙보다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더 먼저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제가 2분 지났는데 기도하고 오늘 제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를 아버지의 상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아버지의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냐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인 줄 알고 하나님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위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그 누구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끌어안고 함께 입맞추며 함께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